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어제 찬성 52대 반대 48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베럿 후보 인준을 승인했습니다. 베럿 대법관은 지난달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뒤를 이었습니다. 베럿 대법관 확정으로 미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와 총기 규제 등 사회적으로 분열된 현안 결정에 보수적 가치가 더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대선과 관련해 만약 투표수나 다른 문제들을 놓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구성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이번 선거의 승자가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2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대규모 첨단 무기를 추가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액수의 무기에 대한 타이완 수출을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타이완에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지 닷새 만으로 이번에 승인된 무기는 미 항공우주기업인 보잉사의 하푼 해안방어 시스템 100대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무기 수출이 타이완의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련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의 제재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중국이 안보와 자유에 가하는 무협에 맞서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인도 외교부 장관과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오늘은 두 위대한 민주국가가 더 가까워질 새로운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 장관은 이어 미국과 인도가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협력은 중국 공산당의 안보와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나라 외교 국방 장관들이 참석하는 전략 대화를 위해 어제 마크 에스퍼 국방 장관과 함께 인도 수도 뉴델리에 도착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인도군이 분쟁 지역인 힌두 국경에서 중국군과 대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반군 훈련소에 대한 러시아 공습으로 적어도 7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 터키 지원을 받는 반군이 시리아 정부를 돕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리브 지역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와 싸우는 반군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사망자 외에 9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세계무역규칙을 위반했다는 지난달 세계무역기구 WTO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WTO 관계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은 항소문에서 WTO 판결에 대해 균형있고 공정한 세계무역 시스템을 추구하는 모든 회원국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 이전 등이 불공정하다며 자국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 고소장을 제출했고 WTO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유럽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가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사무처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처장은 우리는 매우 높은 양성 비율과 효과적인 접촉 추적을 할 수 있는 역량의 부족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신종 동물성 질병 팀장은 모든 사람이 제 역할을 한다면 전면적인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행사나 여행 등 모든 분야가 축소되거나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디즈니랜드가 쇼핑과 야외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어드벤처파크 일부를 11월에 재개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 있는 부에나 비스타 거리인데요. 디즈니랜드가 곧 재개장하지는 않아도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놀이기구는 탈 수 없고 수용 인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리조트의 야외 쇼핑센터인 다운타운 디즈니는 이미 지난 7월에 재개장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서 주말에는 여러 차례 주차를 중단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 지침에 따르면 대규모 테마파크는 해당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재개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디즈니랜드 측은 다른 주나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반발했는데요. 일부 테마파크와 공원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6도에서 14도, 신의주 3도에서 1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8도에서 17도, 함흥 5도에서 19도, 청진 지역은 6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애나 로스와 마빈 게이의 노래입니다. 내 실수는 당신을 사랑한 거였다고 하는데요. My Mistak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프랑스 역사교사 참수 사건으로 촉발된 프랑스와 터키 간의 갈등이 아랍권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의 갈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조직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 사살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시작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프랑스와 터키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아랍권 동맹국들의 프랑스산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등 터키와 프랑스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독설도 서슴지 않으면서 프랑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터키가 무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건가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10월 16일 프랑스 파리 근교 거리에서 역사교사 사미엘 파티 씨가 참수 살해된 사건입니다. 당시 파티 씨를 살해한 범인은 18살 최첸계 남성이었는데요. 하지만 터키와 프랑스는 최근 이 동지중해 가스전 탐사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파티 씨는 사건이 나기 전에 이 수업 시간에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 잡지사의 만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는데요. 프랑스 내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슬람교를 모욕한 거라는 반발이 일어났고요. 결국 참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터키가 이 사건에 나서고 있는 건가요?
네, 마크롱 대통령은 파티 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프랑스 내 소수 종교인 이슬람교와 이를 믿는 무슬림을 탄압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터키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함께 아랍권 국가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랍권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방글라데시, 터키, 카타르, 팔레스타인 등 아랍 곳곳에서 이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과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평화를 깨는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교적 조처도 있나요?
네, 이란은 프랑스에 대한 반발로 프랑스 주재 자국 외교관을 소환했고요. 파키스탄 의회도 프랑스 주재 자국 대표 소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터키 대통령이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도 촉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는 상인단체의 결정이라든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프랑스산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매장 진열대에서는 이미 프랑스산 제품이 치워졌습니다. 반면에 사우디에 진출한 프랑스 소매 체인점의 경우 아직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는데요. 하지만 점점 반프랑스 정서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아랍권 국가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프랑스와 아랍권 국가들의 교역이 활발한가요?
네,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특히 곡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또 자동차나 다른 소매 분야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프랑스 재무부는 아랍 국가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파급을 수치로 파악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 타격을 받더라도 제한적이고 또 주로 프랑스 농산물이 영향을 받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아랍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 내정에 개입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프랑스 외무부, 내무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연일 기자회견 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프랑스 정부 조처는 이슬람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프랑스 사회의 단합을 해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막기 위한 거라고 강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이슬람 지도자들과도 만났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27일 프랑스 내 무슬림 대표들과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에 참석했던 한 무슬림 대표는 대표단이 아랍권에서 일고 있는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프랑스 정부의 이슬람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프랑스를 지지하고 나섰군요.
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한 발언은 국제적인 결례라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마크롱 대통령의 이슬람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신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고위 인물이 사살됐군요.
네, 알카에다 고위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아부 무후신 알 마스리가 최근 아프간 군사작전에서 사살됐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6일 트위터에 이 마스리 제거 소식을 환영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분자들을 위한 은신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가 마스리 사망 소식을 먼저 공개했었다고요?
네, 아프간 국가안보국이 지난 24일 트위터에 인도 아대륙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의 2인자 마스리가 아프간 가드니 지역에서 특수부대 요원에 의해서 사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밀러 미 국가 대테러 국장도 같은 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마스리 죽음은 알카에다 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미국과 국제 테러 전문가들은 이 마스리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드니에서 사살된 아부 무호신 알 마스리는 알카에다 은신처 확보 활동을 주로 해온 인물이고요. 알카에다 전체 조직의 2인자는 압둘라 아흐메드 압둘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아부 무하마드 알 마스리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살된 인물은 알카에다 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지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간 정보당국은 가즈니에서 사살된 마스리가 알카에다 내 2인자로 이 지도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의 최측근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테러 전문가들은 동명 2인이어서 생긴 혼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스리 사살은 분명 중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일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치명타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살된 마스리도 미국 정부의 지명 수배 명단에 오른 인물이긴 하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마스리를 외국 테러단체의 무기 등의 물자 지원과 미국 및 살해 공모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이었습니다. 아프간 특수요원에 사살된 마스리는 이집트 국적자입니다.
아프간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아시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아프간 국방부와 보안당국이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환영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하지만 알카에다 조직이 아프간 테러 세력인 탈레반과 아직도 연계돼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테러 분자들이 여전히 아프간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또다시 교착 국면에 빠지는 양상입니다. 양측 대표단은 지난달부터 이 카타르 도하에서 다시 평화 협상을 해왔는데요. 정부 측 대표단의 일부가 철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수도 카불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하는 등 이 공격이 계속되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군요.
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 합동 군사연습인 킨소드가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킨소드는 경련으로 진행되는데요. 올해 훈련은 다음 달 5일까지 실시됩니다.
올해 킨소드는 어떤 규모로 진행됩니까?
네, 육해공에서 군함 수십 척, 또 군용기 수백 대, 그리고 병력 약 4만 6천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올해 킨소드 훈련에서는 처음 전자전과 사이버전 훈련도 진행되는데요. 주일 미군 사령관인 케빈 슈나이더 중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은 흔들리지 않았고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체제 아래서는 처음 치러지는 연합훈련 같군요.
네, 맞습니다. 수달 총리가 지난달에 총리가 됐는데요. 이후 자위대가 처음 진행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입니다. 수달 총리는 동중국해에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계속 군사력을 증가했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야마자키 고지 자위대 통합방류장은 26일 해상 자위대 소속인 헬기 호유함 가가를 시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심각하고 이번 훈련은 미일 동맹의 힘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위대 통합망류장은 미군으로 치면 합참 의장에 해당합니다.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죠?
네, 두 나라가 동중국해 센카쿠 제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곳을 야오이라오라고 부르면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요. 역시 일본과의 분쟁을 대비해서 해군력을 확충하고 해당 해역에서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도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군사 부문에서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6일 야마자키 망료장이 시찰한 헬기 후이함인 가가도 이런 노력의 하나로 대폭 개수되는데요. 내년 초에는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수될 예정입니다.
전투기를 탑재한다면 가가함이 항공모함이 된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변국의 반발을 생각해서 이 항모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데요. 하지만 가가함이 대폭 개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항모가 되는 셈입니다.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는 미국이 최근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호주, 일본, 그리고 인도 외교수장들이 모여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이 네 나라 모임을 쿼드라고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상원에서 공식 인준을 받았습니다. 26일 본회의를 통해 인준안이 가결된 직후 백악관에서 선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백기를 들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설전을 벌였고요.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 탄생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임 대법관이 인준을 받았군요.
네, 26일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과반을 얻어서 통과됐는데요. 상원 소수당인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한 표 나왔는데요. 이렇게 소수당에서 전혀 찬성을 받지 못하고 대법관이 인준된 경우는 15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AP통신이 해설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로 공석이 생긴 이후에 이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이 이 대법관의 후임자를 인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통령과 상원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미룰 수는 없다면서 지명과 인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 표결 직후에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백악관 선서식에서 어떤 일이 진행됐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럿 신임 대법관이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이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재임하고 있는 대법원의 최선임자인데요. 이 베럿 대법관의 공식 취임 선서는 27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 주관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직무가 시작된다고 대법원 측이 밝혔습니다.
베럿 대법관 인준에 대한 반응 살펴보죠.
민주당에서는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례 없이 서두른 인선이었다고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의 한 표가 중요하다는 냉혹한 경고라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이미 6,2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 등을 통해 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공화당이 무리하게 인선을 강행했다고 했는데요. 야비한 처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제 대법원에서 보수 쪽이 공고하게 다수 지위를 굳혔다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가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매체들이 같은 취지로 보도하는 중인데요. 보수향인 베럿 대법관이 합류함으로써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쪽이 강화됐습니다. 이 진보의 상징이라고 꼽혔던 긴즈버그 대법관 생전 당시에는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습니다.
베럿 신임 대법관 어떤 인물입니까?
예, 노틀댐 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 법학자입니다. 1970년 1월생, 그러니까 만 48살로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서 가장 젊은데요. 9명 중에 여성으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는 제7연방 항소법원의 판사로 근무했었는데요. 지난달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한 지 약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법학 교수이자 연방 판사로서 어떤 판단을 해왔습니까?
예,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고 총기 소유 권리 확대를 지지해왔는데요. 아울러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견해로 이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최근 진행된 인준청문회 과정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아서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에 로버츠 대법원장이 취임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법률팀에서 근무한 뒤에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낸 인물이 이 로버츠 대법원장입니다. 그 밖에 대법관 8명이 함께 의견을 내서 주요 사건을 판단하는데요. 총 9명 가운데 다수 의견 쪽으로 판결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각각 어떤 인물들인지 살펴보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선임자는 1991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 당시 취임한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입니다. 이 보수 성향이고요. 그 다음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취임한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취임한 보수 성향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있고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취임한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역시 오바마 행정부 때였던 2010년에 취임한 진보 성향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여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떤 인물이 대법관이 됐나요?
예, 2017년 닐 고서치, 이듬해 브렛 캐버너, 그리고 이번에 베럿 대법관까지 총 3명이 대법관이 됐습니다. 이들을 합쳐서 현재 대법원을 구성하는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쪽이 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보 성향은 지금 3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념 균형이 근래 보수 쪽으로 가장 쏠린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이념 균형을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보수와 진보 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 문제인데요. 이 오바마 케어를 전면 폐지하는 사안에 관한 소송을 다음 달 10일부터 대법원이 심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이 대선 결과가 만일 조기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을 다룰 경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 백기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의 대응을 포기하고 투항한다는 말인데요. 다음날 펜실베니아주 체스터에서 벌인 유세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이끌고 팬데믹을 헤쳐나갈 사람으로 최악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백기 투항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 앞서 나왔던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 메도스 실장은 우리는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CNN 방송에 밝혔는데요. 백신과 치료제, 완화 조치를 확보하는 사실만을 통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째서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냐라고 진행자가 물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감염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라고 매더스 실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을 코로나에 대해 백기를 흔든 것으로 바이든 후보가 해석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박했는데요. 백기를 흔드는 건 바로 바이든 후보라고 26일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 유세 현장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는 인생에 대한 백기를 흔들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지하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심한 후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백기를 흔든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모든 미국인이 안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매더스 실장의 이날 발언은 백신과 치료제 등을 강조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 현황 짚어보죠.
예, 지금 미국에서 1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며칠 연속으로 8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7일 현재 8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2만 6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데 대해 각 대선 진영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은 거라고 25일 방송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검사 역량이 세계적이어서 그만한 수치가 나오는 거라는 이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시각은 크게 다릅니다. 바이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 등의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추기경이 탄생했군요.
네, 윌턴 그레고리 워싱턴 DC 대주교가 새 추기경으로 25일 임명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러니까 흑인이 이 추기경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 역사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기경은 교황 다음으로 권위와 명예를 누리는 가톨릭교회의 고위 성직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그레고리 대주교를 포함해 13명의 새 추기경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인이 추기경으로 임명된 건 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올해 72살인데요. 미 중부의 대도시 시카고 출신입니다. 지난 1973년에 가톨릭 신부가 됐는데요. 지난 2005년부터 애틀란타 대주교로 공직을 했고요. 지난해부터 워싱턴 DC 대주교를 맡아왔습니다. 공식 추기경 임명식은 다음 달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레고리 대주교가 어떤 점을 인정받아서 추기경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네, 우선 가톨릭 교계가 이 아동 성추문에 휩싸였을 때 해당 문제를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가톨릭 주교회 의장을 맡으면서 성직자 성추문 사건에 대해 무관용 정책의 기틀을 잡았는데요.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직자의 성폭력 혐의를 다루는 방안을 담은 헌장도 채택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04년 이후 성직자와 연관된 성추문 사건이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건이 이어지면서 가톨릭 교회의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레고리 대주교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의 목 누르기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초 워싱턴 DC의 내셔널 대성당을 방문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가톨릭 시설이 종교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조작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그레고리 대주교는 지난 6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회가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가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워싱턴 DC 대주교는 인종차별 척결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도 주요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레고리 대주교는 애틀란타 주교로 있을 당시에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교적 관용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추기경 임명 소식에 그레고리 대주교가 어떤 소감을 밝혔나요?
예, 매우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예,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교황과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많은 항목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12번째 시간으로 총기 규제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격용 총기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고 바이든 후보는 찬성합니다.
Well, I can tell you that there is no political appetite for that at this moment. If you look at, you can speak, you can do your own polling.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할 정치적인 욕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연방 차원에서 공격용 소총을 다시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전면적이고 의무적인 총기 압수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반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소유 권리를 인정한 연방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며 총기 압수 방안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판사 명령으로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잠시 무기를 압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나중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적이 아닌 주정부에서 무기 압수법을 시행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Johnson wants lawmakers to ban certain types of assault-style weapons with high-capacity ammunition magazines.
총기 소유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연방 정부에 등록하는 방안에 대해서 두 사람은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총기 규제 방안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와 거리를 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공격용 총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를 연방기관에 등록하든지 아니면 이를 정부에 자발적으로 팔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호한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신원조회 법안에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아직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요구하는 총기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nnounced that he has recommended a ban on so-called bump stocks, devices that let semi-automatic weapons fire hundreds of rounds per minute.
그 밖에 이른바 범프스톡 판매 금지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합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사 기능이 가능하게 하는 부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난 뒤 연방의회의 초당적 지지 아래 범프스톡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 진영도 범프스톡 판매 금지를 지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후보들의 현안별 입장 12번째 시간으로 총기 규제 문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당신이 떠나기 전에 날 깨워주세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이야기 미국사.
미국인 노동자들의 반발은 중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1882년 의회는 10년 동안 중국인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민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영어 시험을 보게 해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 이 땅에 발을 딛기 전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영어를 읽고 쓰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외모나 언어, 생활 모습들이 우리와는 아주 다른 사람들일 겁니다.
결국 몇 년이 더 지난 다음 의회는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읽고 쓰는 시험을 요구하는 이민법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7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시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수입 물품에 대해 지나치게 관세가 높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수입 관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먼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저는 관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관세에 대해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저에게 넘겨주시죠.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한 다음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공부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관세가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이용될 뿐만이 아니라 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은 관세율을 너무 높게 인상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관세가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관세를 인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관세 손을 댈 경우 기업인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겁니다. 이건 클리브랜드 대통령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면 기업인들이 지원하는 정치 자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관세 인하 문제로 기업인들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관세 인하에 대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다시 대통령이 당선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관세를 더 많이 받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관세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관세를 인상하면 돈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경제를 위협하게 되고 쌓아둔 자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1887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관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대부분을 관세에서 거둬들였습니다. 지금의 관세법은 부도덕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합니다. 관세가 높으면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국내 제조업자들도 수입품 가격만큼 물건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높은 관세는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 수입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해서 남는 재정은 국고로 귀속돼 쌓여있게 되고 결국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보호 관세가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높은 값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욱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모든 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산업은 정부를 위해 지금처럼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산업 가운데 어떤 분야는 관세로 보호받지 못하면 존립 자체가 어려운 산업이 있습니다. 관세가 특정 산업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되지만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를 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지금의 관세법을 안전하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언젠가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서 더 급격하고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원은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밀스법이라는 온건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밀스법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암초에 걸린 듯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출신으로 공화당 의원인 윌리엄 앨리슨 상원 의원은 밀스법과는 다른 별도의 관세법을 제안했습니다. 앨리슨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원은 관세법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달 동안 격론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1888년이 되면서 관세법 문제는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관세 인하로 물건값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888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자 대의원들은 서둘러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후보로 재지명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재임을 노렸습니다.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문제가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고 높은 관세는 값싼 외국산 제품이 들어오는 걸 막으면서 국내 제품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Evelyn and this is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브래드 피트 주연의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 함께 보면서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재밌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 잭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일하며 멋진 가구와 장식품으로 꾸며진 아파트에서 사는 잭이지만 매일 불면증과 심한 감정 기복에 시달리며 남몰래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데요. 그러던 그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타일러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하루 함께 술을 마시고 갑자기 잭에게 자신을 때려보라고 하는 타일러. 이 장면 함께 보면서 표현 On the tip of one's tongue 들어볼게요.
This is how I met Tyler Durden.
Come on, hit me before I lose my nerve. Ow! You hit me in the ear!
It was on the tip of everyone's tongue.
Can I be next?
We just gave it a name.
Gentlemen, welcome to Fight Club.
On the tip of one's tongue. On the tip, 끝부분에 있어요. 무엇의 끝에? Of one's tongue, 혓바닥에. 하고 싶은 말이 혀끝에 있는 것.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 또는 그것을 망설이는 것을 뜻합니다. 잭이 말하죠. It was on the tip of everyone's tongue.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지. 영화에서 남자들이 뭐라고 말하려 했을까요? 다음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죠. Can I be next? 다음엔 내가 싸워도 돼? 다른 예문도 볼게요. I should have said something at the meeting earlier. It was on the tip of my tongue. 아까 회의에서 뭐라고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말하려고만 했지. I should have said something at the meeting earlier. It was on the tip of my tongue. 이 표현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날 듯 말 듯 할 때 자주 쓰는데요. 말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기분 다들 아시죠? I can't remember John's mother's name.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존의 어머니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모르겠어. I can't remember John's mother's name. It's on the tip of my tongue. What's the name of the restaurant we went to last night?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어젯밤에 우리가 갔던 식당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날 듯 말 듯해. What's the name of the restaurant we went to last night?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생각이 날 듯 말 듯해. 잭과 타일러가 시작하게 된 이 파이트 클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남자들이 모여 1대1로 주먹다짐을 하는 곳입니다. 잭은 자신이 동경하는 모습을 그대로 갖춘 타일러와 함께 점차 파이트 클럽의 규모를 넓혀가고 둘은 위험한 행동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하는데요. 파이트 클럽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잭의 대사 On the tip of everyone's tongue 들어볼게요.
This is how I met Tyler Durden.
Come on, hit me before I lose my nerve. Ow! You hit me in the ear!
It was on the tip of everyone's tongue.
Can I be next?
We just gave it a name.
Gentlemen, welcome to Fight Club.
하고 싶은 말을 망설이는 것, 또는 말이 생각날 듯 말 듯 하는 것. On the tip of one's tongue.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ll right for today's lesson.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어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ood thing. Turn his back on his best friend. He puts her down.